지난 3월 9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헌법재판소 판사 8명 전원 일치의 판결로 대통령이 모든 직무를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되지 않으면 쫓겨난 거죠. 혹시 헌법재판소 소장의 선고문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임명권 남용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 두 번째로 언론의 침해권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세 번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네 번째로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들으면 탄핵이 안 되나 보다 생각하지만 그 뒤에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이 되는가 하면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을 내린다는 겁니다. 역사는 후대가가 다시 재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확한 이유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높은 사람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온 나라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근심하게 되고 분열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국민이 뽑았지만 거기는 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당연히 있죠. 어느 누구도 100%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리더는 그만큼 사실 어려운 직책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대통령이 국민을 근심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리더를 근심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들의 말은 잘 믿지 않습니다. 공약을 하고도 잘 지키지 않는 것도 있고 뭘 하면 거짓말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죠? 정치를 가보십시오. 뭘 말할 때마다 그렇다더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딱 포인트로 찍어서 얘기하지 않고 그렇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아니, 들은 건데 뭐 발표하면 그만입니다. 변명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받으면 선물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뇌물이고 이런 식으로 잣대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치가들이 타고 간 버스가 시골길에 가다가 농장을 지나가다가 그 농장 옆에 있는 커다란 나무길을 들이박았습니다. 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많이 죽었고 또 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고를 보고 농장 주인인 나이가 드신 한 노인이 나와서 이렇게 보다가 다 구성일파하고 죽은 사람도 심지어는 사는 사람도 묻어버렸다는 거죠. 그 뒤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조사를 나왔습니다. 당연히 조사 나오다 보니까 그 주변에 농장이 가까우니까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런 사건 보지 못했습니까? 이런 무덤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어본 거죠. 근데 할아버지가 제가 했다는 거죠. 근데 혹시나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나대신문 얘기하죠. 있었지. 근데 그 사는 사람도 묻었습니까? 그랬더니 묻었어.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아, 정치인들이 한 얘기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살려달라는 소리도 안 믿고 그냥 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인들에서 불신하면 그거 살려달라는 것도 안 믿고 했냐는 것이죠. 역시 오늘날에 정치인들 보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웃고자 하는 얘기지만 그 정도로 리들 향한 불신들이 깊이 깔려있다고 보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참 사람이 바뀌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다 정치 끝나고 자기 임기가 끝나고 나면 감옥 가는 사람들 무지무지 많은데 그죠?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알고 하는 거 보면 이 권력에 대한 그 맛이 굉장히 중독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권력이 주는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죠?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가 자신의 장점과 어떤 앞으로 나가서는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리더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또 이제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시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이제 후보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제 또 나와서 이제 청문회 하고 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런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가만 보면 그런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남의 약점을 끌고 부스럼내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다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라 그러면 뭡니까? 아, 미안하다 그러면 그 말이죠.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요? 이미 그런 얘기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흠집을 냈기 때문에 자기 적자를 성공한 거죠. 그렇죠? 좀 리더가 되면 그 리더에 맡은 책임과 의무로서 새로운 방향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걸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늘 이유 없는 근거도 없는 비판이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그걸 바라보셔야 되는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 세상에 허물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100% 만족을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른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죠? 말 그대로 완벽하신 분입니다. 근데 반대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어디 가든지 똑똑하다가는 기득권자들이 늘 반대한 사람 아닙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한 거죠. 그죠? 심지어는 꽃을 잡을 게 없습니다.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꽃을 잡을 수 있을까? 사람을 세워서 거짓 증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끌어내리려고 한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무 그것도 없이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반대가 되면 대적이 나타나면 무참하게 깔아뭉개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명색이 하나 앞에서 경건하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위선자들이다, 외식한 자들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대놓고 선포하니까 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이 갈수록 갈수록 주님과 그들 사이의 간격은 더 커지는 거죠. 불신과 비판은 더 커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복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 천국이 어떤 것인가도 알려주셨고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의 윤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이 땅에서 선도 행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교적으로도 해야 될 의무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오늘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십니까?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고 선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인이 잘 알고 있기도 하지만 또는 잘못 알고 있는 것도 합니다. 뭘 잘 알고 있는가? 잘못 알고 있는가? 비판하지 말라니까 어떤 것인지가 안 해. 우리가 아무 비판하면 안 되는구나, 비평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합니다. 어떤 잘못을 보더라도 입을 열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을 보고도 판단하거나 비판한 아무도 그게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딱 모순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예상하십니까? 기득권자들 향해서 이 위선자들하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외식한 자들하고 뭐라고 하십니다?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비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먼저 하셨다는 거죠. 또 우리가 잘한 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많아지죠. 너희가 만민의 기도하는 아버지를 갖다가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구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위선을 조심하라. 화이식진저 외식하는 세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판단하셨습니다. 그죠? 정지하셨다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닌 거죠. 그죠? 주님께서 어기시면서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른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도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누가 법을 어기면서 남의 걸 죽인다, 남의 물건을 뺏어간다, 가만히 있습니까?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죠?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교회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간단히 내버려둬야 됩니까? 아니죠. 가서 권면하고 서렸다고 우리가 반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흠영하려면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징벌 더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 판단과 비판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비판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가, 이 말씀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 그러죠. 아,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까? 그냥 덮어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것이 점점 내버려두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짚고 넘어간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이죠. 6절 말씀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시면 거짓 선자들 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개지고 누가 돼지인 거 누가 판단합니까? 거짓 선자인 거 누가 판단합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이미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거 판단하려면 우리 지식으로 분명히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의미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습관적으로 아직 몸에 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한 만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을 판결을 하면서도 마치 내가 최종 판결자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외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중심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은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너 이런 사람이라고 접촉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죄악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비판할 때 있는 것을 그대로 알고 평가합니까? 적지 않은 경우에 소문 듣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누가 그렇다더라, 정치인들처럼. 그죠? 그걸 갖다가 진짜인 것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또 남한테 얘기합니다. 그것이 처음에 들었던 것과 한 단계 넘어갈수록 그 말이 똑같습니까? 부풀어져 가는 거죠. 그 말에다가 내 감정까지 붙여서 가다 보면 이게 얘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아닌 얘기를 진짜인 것처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갖다가 그 사건으로 끝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우리가 공격하게 됩니다. 인신 공격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 교육 수준이 저 모양밖에 안 돼. 집안이 저러니까 형제들이 다 그래. 이런 식으로 이 사건과 관계없이 더 나아가서 확대해석해서 비판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본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압니까? 우리가 보고 말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근데 그것을 마치 본 것처럼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판결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 주어진 사건만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과거까지 다 올라갑니다. 과거. 옛날 때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자꾸 확대해서 하다 보면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죠. 다 나와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지혜롭게 치워진 사건만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할 때 그것만 해야 되는 것이지 더 거슬러 올라가서 확대해서 가는 것은 그것은 결코 좋지가 않다는 거죠. 감리교회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는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보다 자기 이웃의 잘못들을 들춰내느라 귀한 시간을 보낸다. 그들 스스로는 전혀 그 길로 가지 않으면서 그 길에서 벗어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쁘게 입을 놀린다. 그들에게는 진보가 없다. 능력도 없이 그저 가련하게 죽어버린 경건의 모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기 자신이 돌아보는 시간보다는 남의 흠을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있습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로부터 비판받지 않으려면 하지 말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부터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지 않으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있죠. 그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헤아림이라는 말은 해석하면 잣대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잣대로, 잣대가 뭡니까? 기준이죠. 너희가 계란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내가 들은 거로 해서 판단했다는 거죠. 그런 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거기에 안 걸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너희가 그걸 안 맞으려면 남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셨고 또 마지막 날 가면 그리 말은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정말 공평하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천국 원리는 뭐냐 하면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는 것이죠. 이거 원리입니다. 그렇죠? 믿음 같이 시작한 사람하고 믿음 오래 시작한 사람하고 똑같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애하고 어른하고 똑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직분 있는 사람과 직분 없는 사람 똑같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이 더 클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직분 받는 것이 그렇게 참 좋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 직분 받는 것이 목회직과 똑같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서로 안 하려고 했어요. 오늘날은요, 그게 감투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하려고 합니다. 부르긴 좋아하죠, 그죠? 그러나 그 부름 뒤에는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감투만 있으면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감투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나 다윗,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셨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한 번의 실수 그냥 용납하지 않으시고 풍지박산 내셨습니다. 그렇다고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셨다는 거죠. 왜요? 그들이 리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명이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냥 두고 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본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두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리더이기 때문에 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 못 간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일을 비판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판할 때 내 기준인지 아니면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의 근거인지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의 근거인 것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의 근거인 것입니까? 내 경험의 근거인 것입니까? 그럼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비판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로운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재밌는 비유를 드렸습니다. 이 들보와 티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작은 먼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자, 상대방의 눈에 있는 작은 먼지 같은 것은 그거 어떻게 봅니까? 그죠? 근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 나무 기둥, 그 다음에 통나무 같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 눈에 있는데 내 거는 안 보인다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내 눈에 통나무가 크게 들어와 있다. 재밌는 표현이죠, 그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것은 확대해서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큰 거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 말은 남의 눈에 작은 것은 보이는데 내 큰 거는 안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할 때 나의 잘못은 뭡니까? 쉽게 변명하고 쉽게 합리하는 거죠. 아, 이래서 그래. 다 이렇게 비행하게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죠. 누구라도 자기의 잘못, 남들이 아는 거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덮어들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본인이 그렇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도 잘못이 있다면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덮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본인은 남들이 알기를 원치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들이 원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죠?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들 얘기하면 펄펄 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가들하고 똑같은 점이죠.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신학자 가운데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학의 대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비난하기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높이는 바리새인의 악행이며 도덕적 우월성을 얻는 매우 저속한 방법이다. 정치인들 하죠, 그죠? 남을 깎아 내림을 통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비판하는 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비판은 뭡니까? 그 사람을 끌고 내린 것이 아니죠. 알게 하고 바꾸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진정한 비판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상대방이 흠집만 내면 돼. 나쁜 손만 내고 내려가면 나는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잣대를 엄게 될 때 우리에게 대한 잣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엄격한 잣대를 나한테도 됩니까? 라는 거죠. 남한테는 엄격하게 하고 나한테는 루스하게 하고 이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눈에서 들보를 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남을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거니와. 우리가 판단해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한번 겸비하게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 괜히 남 일에 깨가지고 이런 일에다가 내까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뭐 신경 쓰지 말지 뭐. 신경 안 쓰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경 안 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리더의 책임이 아닌 거죠. 가족의 책임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한 가족 중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둡니까? 형제 자매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범죄 길로 가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무조건 덮어둔다, 무조건 무관심한다, 이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죠? 당연히 부모의 심정으로 또 약을 주면서 고침받길 원하는 의사나 약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바로잡을 수 있어야 그것이 맞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 거짓도 없는, 진실도 아닌 그런 걸 갖다가 떠벌리는 것은 그것은 좋지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너희가 남에 대해서 간섭도 하지 말고 평가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닌 것은 말하되 진리인 것을 말하게 되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해보라는 거죠. 성경에서 잘못된 경우에 바로잡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가서 읽어보십시오. 18장입니다. 너희 가운데 형제가 서로 나쁜 것이 있느냐, 잘못한 것이 있냐? 그러면 먼저 그 사람 일대일로 가서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교회에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는 거죠. 건면합니다. 근데 또 안 듣습니다. 그 다음 뭐라 합니까? 교회에다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에서 공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교회에서 완전히 추방되는 거죠. 이방인과 같이 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봤을 때는 가장 먼저 그걸 갖다가 남한테 소문내면 좋지 않은 거죠. 일대일로 하라는 것이 그 말입니다. 그죠? 그 사람의 비밀을 보장해 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벌써 감정이 쌓여가지고 남한테 벌써 얘기합니다. 얘기하지 말라는 것도 얘기하죠. 그죠? 우리는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건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딴 사람 얘기하지 마. 근데 그 사람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게 많아요. 전체만 알고 얘기 안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나만 얘기 안 하고 딴 사람 다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 말할 때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들은 사람들도 야, 그 사람이 그랬는데 나한테만 얘기하는데 나한테 또 얘기할게. 얘기하지 마. 이게 소문이 끝을 물어갑니다. 팩트만 옮겨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팩트가 한 사람이 건너가게 되면 그 사람 생각, 그 사람 생각, 감정 다 붙여가지고 점점 완전히 처음과는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 얼마나 일반적으로 많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생기면 먼저 일대일로 가서 얘기하는 것이죠. 안 되면 목회자한테 얘기하십시오. 여기저기 니들한테 얘기해서 가서 같이 가서 고민하는 거죠. 증인이 필요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 보시면 재미있는 말씀 아세요? 개와 돼지에 대한 말씀 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뜬금없이 개하고 돼지에게 왜 나옵니까? 비판하고 개하고 돼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앞절까지 말씀과 이 개, 돼지의 비유가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지금 산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어쩌면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신문을 보다가 인간으로 살아야 될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을 보니까 보게 되죠. 그렇죠? 신문에 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짐승 같은 놈. 짐승보다 더한 놈. 짐승보다 못한 놈. 그런 얘기하죠. 그렇죠? 주님께서도 똑같이 개하고 돼지에 비유해서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죠. 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을 개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개로 불렀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도 개라고 지급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 보니까 원수나 악한 자들 그리고 남색 동성애라는 사람도 개라고 개 취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돼지는 뭡니까? 돼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부정한 음식이죠. 그렇죠?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을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아주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개와 돼지를 언급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개가 거룩한 것을 주지 말랍니다. 거룩한 것이 뭐겠습니까? 성전에 들어졌던 음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한테 음식을 주죠. 먹을 걸 줍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드렸던 거룩한 음식을 준다고 해서 개가 그걸 갖다가 경건하게 먹습니까? 개는 알 수가 없죠. 돼지에게 진주를 줍니다.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압니까? 돼지가 보는 걸 뭐죠? 이게 뭘 건가 아닌가 둘밖에 안 모릅니다. 그렇죠? 보고 뭐 그것이 아니면 밟아버린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이것을 잘못 준 사람에게 대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주인은 절대로 돼지한테 그런 귀향에서 주지 않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개하고 돼지는 누굽니까?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선배하는 이방인들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포함될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 모인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개와 돼지는 어떤 사람들일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성경 말씀에 주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편하게 지내는 종교 지도를 향해서 유대교를 빠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좋으면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콧방귀도 안 낀다는 거죠. 내 각도로 간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하겠다는 사람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와 돼지로 본다는 거죠. 왜 개와 돼지입니까? 그들은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에 거기서 만족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후에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온전한 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고 다시 과거로 가서 죄를 짓거나 율법에 매는 삶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입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맞춰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그 말씀을 주신도 불구하고 그게 싫다고 나는 이게 좋다고 팽개치고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곧 개와 돼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래 긁고 이래 긁고 자기 판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기를 살핀 다음에 그렇죠? 남의 눈에서 티를 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자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잘못을 다 얘기도 하지 않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선의적으로 가르쳐 주면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은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싫어합니다. 그리고 되게 듭니다. 네가 뭔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개와 돼지 같은 것이에요.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인지하기 싫어합니다. 가까운 사이에도 바른 얘기하면 어떤 때는 그냥 듣지만 어떤 때는 싫죠. 그죠? 잔소리하고 싫어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지혜 왕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나를 사랑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은요,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굉장히 많이 비교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권면하면, 책망하면 알아듣고 고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뭐라고요? 네가 뭔데? 대든다는 것이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가 돼지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경박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바뀌려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괜히 시간 붙습니다.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권면이 더 이상 안 되면 그만하지,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되십시오. 다시는 사귀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행사라든가 절기 때 부흥회 때 초청하셔서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의 기준이 뭡니까? 사랑과 위로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권면할 수 있어야 그나마 먹을 수 있는데, 그죠? 꼭 싸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먹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비판한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담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뭡니까? 먼저 자신부터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권면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떠벌리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 사람하고 일대일 관계에서 먼저 푸십시오. 그래서 안 들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 가서 또 권면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쉽겠습니까?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이게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물며 다른 사람까지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노벨상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것은 노벨 평화상입니다. 원수된 사람을 갖다가 중간에 다리를 놓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라는 거죠. 우리가 중간에 서서 다리를 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어두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그러나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도 바꾸지 못합니다. 내 성격도 못 바꿉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남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연약합니다. 근데 저 사람 너무 좋아합니다. 저 사람이 바뀌길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오늘날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싸우는 장소, 그리고 세상적인 복만 추구한다는 나쁜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잘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신용 까먹을 때는 그냥 빨리 까먹습니다. 그죠? 근데 잃어버릴 때 신용 갖다가 싸우러 가려면요, 시간 무조리 걸립니다. 실추되었던 이미지 쌓는 데 시간 걸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하게 그것을 인정할까 인정하고, 아, 제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험하게 되고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곤받게 원하십니다. 그렇게 시간 들여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뭔지 먼저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는 다 옳고 남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걸 그 사람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라는 거죠. 어쩌면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아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고민하면 그게 오히려 더 잘 묶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남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만하면 됐지 아, 나 정도야 그 사람 없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그렇죠? 먼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귀한 화해의 통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없을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르게 고쳐나간다면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런 공동체의 건강함이 소문나서 많은 사람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셔서 어디 가든지 평화를 심어주는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나